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소요리 문답 22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22 문답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답을 읽고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저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온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읽을 때마다 이것들이 총소리가 나는 환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때가 영국, 즉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의 내전 시기였는데 대략 1642년에서 1651년까지 영국은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상한 왕 찰스 1세가 괴상한 종교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왕을 지지하는 파를 왕당파라고 하는데 왕당파와 그 전에 종교개혁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따르는 칼빈의 개혁신앙을 따르는 의회파가 내전으로 붙었습니다. 원래는 왕을 도와서 함께 국민들을 다스려야 할 의회가 할 수 없이 왕에게 총을 견주어야 될 판이었습니다. 결국 전쟁까지 가게 된 이 핵심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의 문제였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진정 교회를 다스리는 왕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찰스 2세 왕은 주장하기를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사상을 시민들, 즉 그 당시는 다 교인들이었죠.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어떻게 했죠? 내가 교회의 왕이다 라는 식이었는데 찰스 1세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나는 이 국가의 왕도 되고 교회의 왕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개혁신앙을 따르는 의회와 그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그것을 그 왕을 교황이라고 그러고 당시 영국 성공회였는데 영국 성공회는 왕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가 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전의 총소리가 나는 속에서 의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여 모든 예산을 다 내놓고 책임을 지고 총회를 조직하였고 그것이 언제냐면 내전 속에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1일까지 총 5년 7개월 하고도 22일 동안 모두 몇 번 모였냐면요. 1163번의 회의를 하여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죠. 5년 동안이니까. 그리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나온 신앙 고백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한마디로 무엇을 고백하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차례차례, 즉 성경 전체를 차례차례 가르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총소리가 나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래도 한쪽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씨앗을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소요리문답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이유도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또 후대에 전해지도록 할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질문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정확한 답을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그 정확한 답 위에 내 전부를, 내 마음을 딱 올려놓고 그 신앙 고백을 밟고 내가 서 있으려고 노력할 때 내 자신이 한 발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과 대답을 공부하고 나면 그 대답한 신앙 고백 위에 저희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엎드린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말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자기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몸 전체가 예수님께 엎드려도 그때뿐이고 또다시 일어난 다음에는 자기의 그 행복의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은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대답을 오늘과 그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사람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고 따라서 자기 전부를 다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답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큰 제목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데까지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다. 원래부터 사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다. 우리처럼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세 단어로 말하면,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신성,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알렸고, 그 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손안에 자기 전부를 다 맡기시고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은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는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차츰차츰 몸과 영혼의 그 기능에 따라서 자라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인이 다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데 그 대목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라셨고 그 다음에 성인이 다 되셨는데 기도하시기를 창세전에 벌써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라는 그 인격, 펄슨, 인격과 아들이라는 인격, 두 인격의 교제가 있어 왔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인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벌코프의 조직신앙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이다. 뭐 개념은 항상 어렵습니다. 즉 주체란 말입니다. 주체.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가 창세 전에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 나다 할 때 그 나의 주체가 바로 인격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인격입니다. 그냥 몸만 엎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인격이 예수님께 엎드려야 진짜 엎드린 것입니다. 그 인격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인격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속 인격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했을 때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이실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의 인격이겠습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계셨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기도하실 때 똑같은 그분으로, 그 펄슨으로, 그 인격으로 똑같은 인격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태초부터 계신 아드님의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로고스의 그 인격, 아드님이신 인격이시니까 사람이 되면서 생긴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되는 순간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나 자신, 자, 그것입니다. 나라는 인격체는 살아있을 때 몸과 영혼의 그런 유기적인 연합으로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나라는 인격체는 영혼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때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거든요. 그래도 나는 존재합니다. 영혼으로 나라는 인격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체로서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던 분, 영어라면 person, 분이셨는데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데 그때 또 우리처럼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즉 로고스라는 그 완전한 인격적 존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드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라는 인격적 존재가 계시고 아드님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계시는데 한 하나님의 본체로 계십니다. 그 다음 교회의 역사에서 처음에는 성령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후에 성경의 빛 아래에서 성령님도 한 인격적인 그런 분이시다, 그런 존재이시다는 것을 알고 세 위격이 이렇게 한 본체로 영원히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은, 그 분은 영원히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육체, 즉 우리처럼 몸이 없으심으로 이것이 결함이 아닌가, 이것이 몸이 없는 존재의 그런 부족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서유리문답, 사문답을 배워오셨듯이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로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고 오늘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본질의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전부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수동적이 되어 성령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듯 마리아의 피와 살을 쓰셔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게 잉태하게 하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잉태되는 그런 자연 출생법 아래서 잉태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 인류의 창조이시지만 자연 출생법, 부부의 성관계, 자연 출생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지 잉태된 다음부터는 하나도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하필이면 창조의 능력을 쓰셔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시도록 하셨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리아가 생명의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능력을 행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 와, 신기하다. 이럴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안 썼는데 레위기 15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보통 잘 안 보시잖아요.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다 보면 좋겠지만 15장 18절만 보겠습니다. 15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부가 동침하면 하루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볼 때는 정정당당한 부부가 동침하는데 뭐가 부정하다는 것이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 부부의 동침도 부정한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불의가 있고 죄의 오염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아 이거 참 부정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 가운데 떨어진 이래로 모든 것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안에서 정결한 제도인데 타락한 다음에는 그 결혼 제도도 다 죄로 오염되었고 따라서 부부 생활도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딱 보증으로 돼 있는 그 전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율법, 제사법이 아니면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부의 동침으로 잉태된다면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날 것이 뻔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의의 경주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천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계속 줄을 지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님과 말씀의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구속주가 원시복음에서 계시하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은 정말로 확실하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로 될 것은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고 성령님의 계시로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 와, 참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슬픈 마음이 좀 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아드님이신 인격이 이렇게 사람이 되셨으니까 방금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사람이 인격이 생기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몸을 입으실 때 이 사람의 인격이 하나 생기고 또 거기에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도 있고 해서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인격, 투 펄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분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두 분이 아닙니다. 한 영원한 아드님의 인격이시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참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참몸과 영혼을 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되셨어도 하나님의 인격, 아드님의 인격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에서 자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그 류가 다른 분이시지만 결국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류의 죄가 없으신 신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신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그분들을 우리가 왜 우상 숭배했다고 하지 않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까?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12살 때의 일을 누가가 또 기록을 남겼죠.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 12살 된 예수님을 내 앞에서 뵈었어도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다. 한 살 된 아기시더라도 12살 된 어린이 예수님이시라도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엄마 뱃속에서 0살부터 30여살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 나를 대표하신 주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인이신 예수님의 인격은 태초부터 계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셔서 0살부터 인생을 쭉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생 전부, 아니 예수님 전부를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 각자의 인생 전부, 생명 전부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